오늘부터 다니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고 몇번 정도에 이제 끝을 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20번 정도 하면 그럼 다니엘서를 이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0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개요를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A와 같은 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부터 다니엘서 1장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기록자가 다니엘, 그 다음에 기록 시기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주전 606년부터 한 536년까지 한 60년 동안에 그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가 좀 언제쯤일까 하고 고조선 해서 우리나라 뭐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고조선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고조선이 BC 2333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 생기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300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 뭐 그 가운데 역사 시대라고 할수 있는 것은 진정 BC 한 500년 정도,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뭐 역사가 좀 이렇게 있다 이 정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BC 한 600년 정도의 그 일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역사 기록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고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일이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지금 고조선 시대 무슨 문서 찾으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만 봐도 지금 12장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빼곡히 사람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 때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지금부터 이미 2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수신자는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이고, 물론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 기록되었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는 보통 다니엘서 이야기하면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죠?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 그거 두개 빼고는 뭐 다니엘서 이야기 거의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그두 가지도 물론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서는 그거는 사실 어느 면에서 굉장히 시시한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왕국들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왕국들이 변천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 다니엘서 맨 끝장, 맨 마지막 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니엘,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다니엘이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빌론의 왕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되는가. 여기에 대한 예언과 역사, 또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도 이제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정치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몇명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정치인이고 이사야 대언자도 정치인이고 여기 나온 다니엘도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했던 그와 같은 대언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때까지 온 세상이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언자고, 그래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 예언의 말씀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저 예루살렘 땅이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히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라는 그런 개념이나 성경 가서 보시면 그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배울 때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이 유다와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시기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때에 이방인들의 왕국이 어떻게 변천하는가 이런 내용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동시대에 조금 늦게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바빌론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권력이 높고 정말 용맹이 뛰어난 그런 그 왕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과 그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 이제 잡혀가는 그 일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세번 과정 중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BC 606년에 일어나요. 바로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제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 있는 역사, 또 특히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앞으로 이 세상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특히 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니엘의 70일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가서 보시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와요. 메시아.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초림 때 와서 죽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신속죄 개념이 그 안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마지막 70번째 70제 일회에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많은 내용들도 사실은 다니엘서에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두 개를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시켜가면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게 다니엘서, 또 하나 이제 보충해 주는 게 스가랴서. 이세 가지가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온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 주고 어떤 사람 지옥 가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주관하려면 왕국이 나타나고 왕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북쪽에 김정은이 지금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남쪽에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된다. 미국의 오바마가 동성연애를 저렇게 옹호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지금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이 다니엘서 3장, 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너무나 아주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주권을 가지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끌고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히즈 스토리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런 것에 관한 70일의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 뭐 이렇게 357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뒤에 건다 잊어버리시고 일단 12장 정도. 다니엘서 공부했으니까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에도 핵심 어떤 장이나 절이나 어떤 구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장은 이 다니엘서 2장이 되지 않겠냐. 2장에 2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그 왕국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쳐부수고 홀로 이 세상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왕국이네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왕국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하늘의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했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왕국이 연기가 돼서 그래서 세상 맨 끝에 가면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거를 밀레니얼 킹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왕국을 세우는 거,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핵심 단어는 왕국이에요. 이게 12장뿐이 없는데, 왕국이란 말이 57번이나 나와요. 쉬운 7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핵심구는 마지막 날들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예수님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왕국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가서 보시면 최소한 6개의 왕국이 나옵니다. 6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빌론 왕국,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메대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 세상 맨 끝에 이루어지는 적그리 시대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 6가지 정도의 그런 왕국이 이 안에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온 세상의 왕국들을 쳐부수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돌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돌. 예수님을 지금 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3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7장 13절에는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9장 25절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영적인 교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신다. 이런 이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시는가, 많이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니엘서 개요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거. 그 옛날에 예비고사, 우리 때는 예비고사 봤는데 그때 외운 이후로는 몇 년에 뭐 일어난 건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대충 성경의 틀을 이해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세상 왕국이 변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대충 이 틀이 어떻게 돼 있다,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바로 보기 지난번에 시리즈를 하면서 구약은 4000년, 그 다음 지금 현재 신약은 한 2000년 이렇게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사람을 만드시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쯤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쯤부터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노아라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요. 노아. 그러고 나서 100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한 1000년이 이제 지나가고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 한 1000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이 모세라고 한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다. 한 1500년, BC 1500년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이 이제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의 전반부 아브라함 전까지 전반부의 역사 2000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후반부가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래서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속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쭉 지나간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온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렇죠? 또 누구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해서 압축이 되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신 이 메시아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1491년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에 이집트 탈출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한 500년쯤 이렇게 이제 지난 그런 시점에 이제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게 BC 1095년.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BC 1055년에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통치하고 그다음에 3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전체를 통치하면서 다윗이 또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015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BC 975년에 솔로몬이 죽었을 때 왕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북쪽에 이 열 지파가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조를 이제 형성을 하고 남쪽에는 유다와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형성하게 돼요. 그 BC 975년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을 누구로 삼았냐면 여로보암을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 이르기까지 254년 동안 여러 명의 왕들이 나타났는데 이 왕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왕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좋은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우상 숭배를 극심히 하다가 BC 721년에 그 당시 전 세상을 지배하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 그 이후로 남왕국 유다는 100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그리고 그 당시 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이 바빌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첫째 바빌론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되고 BC 597년, 그다음에 약 10년 간격으로 한 번씩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 70년 지속이 된다 그랬어요. 그 70년은 첫 번째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그 70을 여러분이 빼시면 BC 536년까지 해서 총 7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역사시가 아니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빌론 유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빌론 유수,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유다 민족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정말 가진 수모를 다 겪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의 첫째 왕부터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까지 389년 동안 이 남왕국 유다가 역시 좋은 왕들도 몇명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도시를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서 바빌론하고 쳐보니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 28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286번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많이 나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도시다. 286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한,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그와 같은 그 단어가 바빌론이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빌론은 나라이면서 또 동시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나라가 바빌론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도시가 지금의 이라크에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자,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 이제 흐르고 있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광활한 것 같은 그 평야가 있는데 여기에 세워진 유명한 도시가 바빌론이에요. 여러분이 바빌론이 어디서 나왔냐? 바벨이라는 데서 나와요. 바벨.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와 같은 장소가 그 바벨이고 그 바벨의 근거에서 세워진 도시가 바빌론이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로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그 니므롯과 또 니므롯의 아내로 유명한 세미라미스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만든 그와 같은 도시가 바빌론이다. 그렇게 이제 세상의 역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바빌론은 또 신바빌론이 있고 구바빌론이 있어요. 그래서 니므롯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여기 느부갓네살 전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왕국을 구 바빌론 왕국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구 바빌론 왕국에 가장 유명한 왕이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함무라비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제 배웠을 겁니다. 함무라비.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쯤 살았냐면 BC 1800년경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브라함보다 조금 늦게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바빌론 제국을 다스리던 그와 같은 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구 바빌론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자, 이러는 가운데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이다. 지금 다니엘서부터 쭉 나오는 바빌론은 그러니까 신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바빌론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신바빌론. 신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세운 그와 같은 왕국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빌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저와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바빌론 왕국은 BC 한 620년경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짜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러시아의 황제 이름이 짜르 아시죠? 짜르. 이게 짜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우리 말로 느부갓네살이지. 그 다음 달 한번 가서 보세요. 다음 달 가서 보시면 영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돼 있어요. 네부카드네자르 짜르예요. 짜르 황제라고 아시겠죠? 짜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폴라사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보폴라짜르예요. 짜르. 그래서 이런 짜르라고 하는 그런 그 말, 러시아의 그 황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거다.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이 느부간 이 신바빌론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벽의 둘레가 100km. 성벽의 둘레가 100km. 높이가 성벽을 이렇게 세웠는데 성벽의 높이가 90m. 성벽의 너비가 여기 가서 보니까 한 22m 이렇게 돼갖고 이 전차 4대, 5대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벽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90m. 너비가 22m. 그게 100km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난공불락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러한 도시로 바빌론이 이제 세워졌다. 예? 그렇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역사의 아버지 그럼 우리 헤로도투스라고 이야기하죠. 헤로도투스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바빌론에 대한 그런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성벽 주변에는 깊은 이런 도랑을 이제 파놔갖고 외부의 적들이 깊은 도랑을 파고 물을 다 버놨으니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시의 내면에는 25개 이제 논문이 있었다. 도시 안에는 정원과 집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느부갓네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만든 궁궐이 둘레가 9km였고 그 궁궐 안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중정원은 이렇게 공중에다 뭘 세운 거 이렇게 줄을 매달아갖고 정원을 세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동지방에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사막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거 풀과 나무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런 데다 인공식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말 그대로 그냥 나무 이 숲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이 정원이 이렇게 공중에 들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행인가든 영어로는 그리고 공중정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과연 어떤 기술로 그런 모든 그거 하려면 물을 다 가져다 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관계시설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남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한번 가서 보시면 과연 저걸 어떻게 세웠을까 할 정도로 놀랐거든요. 그 7대 불가사의 그것도 그렇죠.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공중정원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쳐갖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하는 동안에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으며 특히 바빌론의 이제 천문학으로 유명해서 많은 그러한 천문학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동방의 지혜자들이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이 메시아 별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보고 그렇죠 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보통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마귀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마귀, 마귀가 아니고 마귀, 마귀는 동방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그 후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땅에 남아있다가 메시아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지라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바빌론은 중앙아시아와 또 아라비아와 또 이집트 사이를 오가며 무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세금을 걷는 중간에 딱 놓여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도, 중동 지도 가서 보시면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가 딱 중간에 놓여 있어요. 중앙아시아가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쪽에 유럽이 있고 가려면 이걸 통과해야만 가는 거라. 그렇죠? 예, 여기에 큰 왕국이 있고 하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통제를 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이 바빌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도시라고 성경 자체가 부릅니다. 바빌론은 상인들의 도시다. 따라서 온 세상의 좋은 것들이 바빌론으로 이제 흘러들어갔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대원자들이 이 바빌론을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 이와 같은 이름으로 바빌론을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부패가 생겨나고 특히 음란한 그런 일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하늘을 치솟는 이와 같은 일이 이 바빌론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그렇고 전성기가 지나가 되면서 결국은 다 우상 숭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창궐하게 되면서 결국은 모든 왕국들이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이 바빌론도 예외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주시고 많은 위엄을 주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영화가 쇠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신들은 벨, 그 다음에 느보, 네르갈, 메로닥, 숫권 느보 이렇게 이제 돼 있어 분옷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그 우상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이제 언급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 바빌론을 친히 내려치시겠다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과거의 그 영화를 누리던 그 바빌론이 지금은 완전히 사막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바빌론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4장에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빌론은 지금 가서 보시면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냥 그 자취만 조금 남아있지 그 옛날의 영화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한때는 영원토록 세계의 수도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나와서 이제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이 역사 통치 계획에 따라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벨사살을 죽이고 그러고서는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도 겪어보고 벨사살도 겪어보고 다리오, 고레스 그 유명하던 그 모든 그 옛날에 그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 밑에서 신하로서 이 모든 왕들과 다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주고 세상 왕국들이 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일을 했던 유명한 정치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지배하게 되면서부터는 수도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 지금의 이란으로 옮긴 거예요. 이란. 이란의 수사라고 하는 데로 수도를 이제 옮겨버리니까 바빌론은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성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바빌론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지고 이제 하면서 바빌론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물리적인 그런 바빌론은 다 이렇게 사라졌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계시록 맨 끝에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가서 보시면 저큰 음녀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으로 끝난다. 창세기 11장 그 바벨삽 사건 거기에 그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무리와 그런 문화가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빌론 멸망하는 걸로 바빌론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나온 그런 바빌론은 물리적인 도시, 실질적인 그런 도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 원천이 되는 그런 도시였고, 계시록의 17장, 18장에 나온 그 바빌론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끝에 가게 되면 이 음녀체계 종교체제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영적 세력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7년 환란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체제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시와 또 이와 같은 그 체제가 성경에 언급이 되고 결국은 바빌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빌론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잠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제가 여기 써놨듯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이 아마 백과사전에 가셔서 뭐 이렇게 네이버에 가서 느부갓네살 치면 성경에 나오는 몇개 외에는 안 나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네부카드네자르, 그것도 2세 이렇게 쳐야, 그래야 네부카드네자르에 대한 네이버, 위키백과 이런 게다 네부카드네자르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가 있고 4세가 있고 네부카드네자르가 여러 명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이 바빌론의 왕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다. 그래서 1세는 구 바빌론 왕국에 그때 유명했던 그런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1세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이 느부갓네살은 신바빌론 왕국의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2세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의 아버지는 나보폴라자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뒤를 이어서 지금부터 한 2600년쯤 전에 갈대아라고 하는 그 바빌론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갈대아예요. 갈대아 그럼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영어로 얘기하면 ordinary people이에요. 예, 보통 사람이에요. 뭐 아브라함이나 막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예, ordinary people.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들 우상을 섬긴 그런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런 내용. 그래서 갈대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요. 갈대아가 바빌론이다. 이 느부갓네살에서 다스리던 그와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이렇게도 돼 있고 느부갓네살도 있어요.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이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도 있고 느부갓네살도 있어요. 네살. 똑같은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당시에 살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역을 이제 빼앗았고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되면서 이 남왕국 유다에 왕이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치고 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이제 끌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조공을 제대로 바치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다시 유다에 이제 남겨두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어요. 이래서 여호야김을 끌고 가는 그 시대에 누가 끌려갔냐면 여기 나온 다니엘. 그렇죠? 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와 같은 이 유다에 속한 귀족들의 그와 같은 아들, 딸들이 이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잡혀갔구나. 이 정도는 있다. 성경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시리아도 지배하게 되고 유대도 지배하게 되고 페니키아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요르단 이런 지역들을 다 지배하고 이집트까지 이 북부 있는 지방까지 다 지배하다 보니까 포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로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 잡아다가 자기들의 이제 식민지, 자기들 땅 여러 곳에 이제 분별해서 분산을 시켜서 거기 이제 거하게 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이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그릇들도 다 가져다가 자기의 신 벨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구들이 이제 거기다 두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다 보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나오는데, 그 벨사살이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서 술을 부어 먹고 그렇게 하다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바로 그 밤에 멸망당하는 그런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을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걸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유다 왕국의 맨 끝 부분의 역사를 조금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충성하다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야김 왕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생기기 한 100년 전쯤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한 대로 공중에 새의 밥이 되는 유다 왕국의 왕이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 그의 이름은 성경에 가서 보면 여고니아, 또 짧게는 고니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역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서 주역 관리들과 함께 다시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가 됩니다. 이때 잡혀갈 때 그뿐만 아니라 왕비도 잡혀가고 여러 귀부인들이 다 같이 잡혀가요. 이게 2차 침공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때 누가 같이 잡혀가냐면 대언자 에스겔이 같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유명한 유대인이 한 명 나타나죠. 누구예요? 모르드게. 알겠죠? 이런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2차 침공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고 한 10년쯤 지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다스리던 때 2차 침공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 모르드게와 대언자 에스겔이 이제 잡혀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멸절시킨 내용이 한 1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데, 이 여호야긴을 잡아간 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삼촌이 있어요. 그 삼촌의 이름이 마따니아인데, 그 마따니아를 너가 이제부터 왕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9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통치자들하고 연합을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이 군대를 데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말 그대로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BC 586년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시드기야가 거기 가서 보니까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보는 그 앞에서 그의 아들들의 눈을 죽이고 그의 눈을 빼고 그러고선 사슬로 묶어갖고 그래서 이제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세상 왕국들, 특히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 바빌론,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자, 다니엘이 이거 성경을 기록한 게 BC 한 600년 전쯤에 기록한 거예요. BC 600년경에. 지금부터 2600년 전쯤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왕국이 뭐냐면 바빌론 왕국이에요. 바빌론 왕국 끝난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메대 페르시아 끝나고 나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루어진 게 그냥 성경의 역사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게 세상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BC 600년 전쯤 경쯤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아니면 그 전쯤에나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는 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빌론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풀어주면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죠? 메대 페르시아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 또 그리스는 네 개로 나뉘거든요, 왕국이. 예, 그리스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개로 나뉘는 것까지 다이 안에 예언이 돼 있다니까. 이 안에 예언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중에 이 북부 시리아에 속해 있던 거기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훼파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 안에 그냥 자세히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한 4, 500년 전에 이 앞에 일들을 순서 그대로 심지어 그리스라는 이름까지 그 안에 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 오시기 50년 전쯤이나 뭐한 100년 전쯤 이때 누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연대를 빚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불신 신학자도 엄청 많고 예, 이 세상에 인본주의 학자들도 굉장히 많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다니엘의 그 예언이 얼마나 아, 뭐라 그럴까 정확하고 세상 역사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것들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예, 이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무너지면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무너지면 다니엘서의 역사성이 무너지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라.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언자 다니엘이 이야기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렇죠 뭐 깨달을 수 있는 자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돼 있죠. 예수님이 이 대언자 다니엘을 직접 인용을 하시잖아요. 대언자 다니엘서가 잘못된 거다 위조문서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예, 이 신구약 성경 자체가 위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단어가 미국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펀더멘탈리즘, 우리가 보통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본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을 부인하고 이러한 그 현대주의 학자들 중에 한 부류가 뭐냐? 다니엘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들 굉장히 깨알같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 아마 두 권인가 세 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성경 신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깨어지면 그러면 기독교가 설 수가 없다. 그 중에 깨지만 안 되는 것이 뭐냐? 다니엘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대단히 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부터 약한 2600년 전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다니엘이 또 뭐라고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다름질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히 공부해 보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고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놀라움에 우리가 다 놀라게 될 겁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